예, 사무엘 기상권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23절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다입니다. 이제 앞서서는 전투에서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나름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만 이제 사울이 여기서 또 하나의 전투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뭐 자기만의 실수라고 이야기는 어렵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어쨌든 사울왕의 헛발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투에 나선 사울은 전투 전에 제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청했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늦게 온 거죠. 그러자 사울은 조급해지죠. 전투 전에 제사를 치르고 나가야 하느님의 복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오지 않았다. 군사들은 사울 곁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하여 번제물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제사직 아닌 사울이 제사를 바친 거죠.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권한이 나눠져 있었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권한을 침범한 겁니다. 그렇게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나자 그때서야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지만 이제 그래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행간으로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사무엘이 사울을 망가뜨리기로 마음을 먹은 듯이도 보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저주합니다. 14절 이제는 임금님의 왕국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잠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다윗, 사무엘기 상하권이긴 합니다만 외래도 주인공 같은 다윗이 어쨌든 사울의 정통 후계자는 아니었죠. 그때는 왕은 다 세습했으니까 그 왕의 아들이 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기 사무엘기 이 책은 여기서부터 다윗이 하느님의 뜻으로 왕이 되었다라는 근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5장 10절에서 31절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11절 나는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섰으며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화가 나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이제 하느님이 사울에게 한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한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주님께 밤새도록 화를 냈다는 거죠. 왜 하느님의 결심을 듣고 사무엘은 화가 나서 밤새도록 주님께 대들었을까요? 앞전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도 사울을 지금 내치려고 작정을 한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사무엘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이중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이제 복잡하게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대리자이지만 자신의 행동을 번복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거랑 이제 완전히 제끼는 거랑은 이게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사울은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임금을 거슬러서 하느님이 다른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거는 그 택하심은 사무엘이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하느님이 하실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사무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무엘이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붓기 전에 사울은 그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겠죠. 사무엘은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걸까요? 하느님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시는 건가?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사울이 하느님이 내주신 은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결국 인간의 탓인데 22절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국기름보다 낫습니다. 제사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이 대사는 신명기계 역사서, 또 신명기계가 말하는 율법서에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낯선 말이죠. 일단 제사를 중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신명기계 책의 분위기인데, 레위기 같은 것만 보더라도 제사 규정을 한참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쉽게 명도 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제사라는 거를 거의 그와 동급으로 세우는 분위기인데, 지금 사무엘 이야기는 그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죠. 예언서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세아서 예언서 6장 6절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제사를 드리려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뭐 지금도 이런 교리적인 공식은 적용이 되고 있죠.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이를테면 뭐 성탄대축일이나 부활대축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판공성사를 보아야 된다. 뭐 이런 공식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무엘의 이 말은 예언서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율법의 정신 쪽이라기보다는 예언서의 정신. 제가 구약의 양대 두 가지 기둥, 두 가지 정신은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는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게 구약 성서를 바치는 두 가지 기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은 신명기기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언 정신이 여기 이제 삽입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사무엘의 복잡한 내용을 반영하는 부분이다라고도 봅니다. 여튼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을 사무엘이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 그런 식으로 제사를 바치기 전에 당신의 행동 거지를 바로잡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울도 동시에 이 사무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은 듯 보이죠. 그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요, 이미 하느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를 사무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임금이라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척이라도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30절에서 31절, 사울이 간청하였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제 백성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 어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은 주님께 예배드렸다 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 결국 이 관계 연장선은 중세시대까지도 확장이 되죠. 중세시대 때 교황과 왕들의 관계가 딱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교황의 자리라면 사울이 그런 중세시대 때 자기들이 신성 로마제국의 왕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기 위해서는 항상 교황의 인가를 받아야 했던 르네상스 이전까지 그런 모습들이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관계가 종교개혁 전후로 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세속권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신권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사용이 되어지게 되죠. 자, 15장 35절,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 이후에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울을 두고 슬퍼하였다.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이를 후회하였다. 사무엘은 슬퍼하고 하느님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뭐냐면,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합리와 근거를 하느님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다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계승권이 없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쨌든 사무엘과 사울의 직접적인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사울과 사무엘은 다윗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될 뿐이고, 사울은 이제 하느님의 지지를 받는 임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사울을 두고 후회하시죠. 이후에는 하느님의 무능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인간에게 선택이라는 자유, 은총이라는 선물은 주셨지만, 그러곤 하느님이 기다리셨지만 사울은 거기에 호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길과 반대되는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라는 것이 뭐 임금이라는 자리, 뭐 높아 보이는 자리, 또 뭐 교황이라는 자리,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6장 1절에서 13절,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2절, 사무엘이 여쭈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 잔마리를 끌고 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사무엘은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죠. 기름 부을 사제를 죽여버려서 어쨌든 이걸 끊어보자라는 게 인간적인 사울의 마음일 테고, 하지만 어쨌든 사울은 왕이 되어서 그 세력이 군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피해가지고 다윗에게 가야 되지만 또 소문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느님이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 척해라, 거짓말을 하고 당신이 왕으로 세운 집안에 접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에게 이를테면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느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해서 속이고 넘어가라 라고 합니다. 7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이 하느님은 이전에 사울을 택했던 사무엘을 좀 탓하고 계신 듯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할 때 이 그는 그 다윗의 다른 형제들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상징적으로는 사울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그 임금을 세울 권한을 주었는데 하느님이 딱 정하지 않은데 너는 사울의 키 크고 잘생긴 것만 보고 넌 사울을 뽑았지만 사실 나는 사울을 원하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이러한 말씀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섰을 때 그 인상에 대한 묘사와 이제 대조가 되죠. 9장 2절에서 사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라고 합니다. 이 시선이 하느님의 시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윗을 볼 때 지금은 제가 깨져제하고 어리게 보이지만 나는 그런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느님 얘기하시는데, 9장 2절에서 사울의 이런 외모를 보는 것은 하느님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의 시선이라고 보아야 되죠. 그 고난을 사무엘에게 권한을 주었지만 하느님이 일일이 이렇게 정해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또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데, 사무엘은 자신의 선입견을 넘어서지 못하고 사울이라는 인물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깔려있죠. 사무엘은 이제 이사의 아들들을 보면서도 시종일관 겉모습을 보고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뽑았을 때처럼 사무엘은 또 외모만 봅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뽑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뜻도 있었겠지만 사무엘의 인간적인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은총을 주시지만 그 은총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이제 자유, 인간의 의지,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 책임을 사무엘이 하긴 했는데 자신의 선입견을 이기지 못하고 사울을 뽑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면 뭐 울기도 하고 되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사무엘이 사울의 선택을 자신의 실패로 여기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16장 1절에서 하느님이 그런 사무엘을 다그쳤죠.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라고 다그칩니다. 그거 보고 너 잘못할 수 있으니까 됐어, 그냥 일어나서 이제 제대로 뽑으면 되지 않겠니라고 이제 격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무엘에게 너의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을 거두고 사람의 내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좀 애쓰보면 안 되겠냐라고 하느님이 사무엘에게 충고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사무엘기는 이제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좀 느끼시겠지만 가장 소설에 가까운 책입니다. 이 구약성서에서 어찌 보면 가장 재미있는 책, 예, 그리고 인물들의 어떤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책이 이 사무엘기 상권과 학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 재미있죠. 이 재미 안에서 또 어떤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또 사무엘기의 또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